우리 시편 23편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시편 23편 4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지금 여러분 암송 작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아실 텐데 그렇지만 스크린 보면서 한번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 번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23장 23편 4절의 전반 부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영역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음 시간을 위해서 남겨두고요.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해는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번역은 악, 재난, 불행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생리를 잘 알았고 좋은 목자, 유능한 목자, 선한 목자가 어떠한 속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양떼를 인도해 보았고 양떼와 함께 생사고략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아마도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은 옛날을 회상하면서 내가 양떼들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것이 어디든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양떼들이 안심했었지. 이제 내 영혼의 목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둠으로 내 삶에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골짜기 같은 삶의 어떤 지점을 지날 때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타 당신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재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양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이 시즌이 되면요 목자의 집이 있는 그 근처를 중심으로 했던 목초지에서 양을 먹이다가 그것이 보통 봄 시즌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은 여름 목초지로 옮겨요. 여름 목초지는 어디에 있는가? 목장, 다시 말해서 목자 주위에 있는 그 목장, 목초지가 저지대, 낮은 지대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이 여름 목초지는 보온지대에 있어요. 산 높은 곳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양들이나 다른 어떤 것이 잘 접근하지 아니하는 지금 한국의 비무장지대라든지 그쪽에 조금 조금씩 철수하면서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어떤 지역에 무슨 동물이 살고 있을까? 어떤 식물이 살고 있을까? 일반에게 알려지게 될 터인데 여름 목초지도 동일하게 사람들의 발길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싱싱하고 좋은 풀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운 지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고요. 때로는 몇 명의 목자들이요 수천 마리의 양떼를 이 계곡을 통과해서 그 여름 목초지까지 인도합니다. 여름 목초지에 도달하면은 그 여름이 다 되기까지 첫 눈이 올 즈음에야 다시 귀가 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양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양의 속성 가운데 피부층이 약해요. 깊은 골짜기 지날 때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진눈깨비가 확 닥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진눈깨비는 눈이 내리면서 함께 비가 동반하는 것을 진눈깨비라고 해요. 그래서 차가워요. 갑자기 골짜기가 어두워지면서 진눈깨비가 확 내리고 그것이 차가워요. 그때 목자가 준비를 해놓은 대피처가 없으면 피부층이 얇은 이 양떼는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에 걸려서 죽습니다. 좋은 목자는 여름 촌으로 옮기기 전에 작년에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 새해가 되면 그곳을 다시 한번 답사합니다. 그 과정에 혹시 물이 범람해서 길이 끊기지 않았는지 아니면 위에서 굴러내리는 어떤 바위로 말미암아서 통로가 막히진 않았는지 어떤 곳에 독초가 나오고 어떤 곳에 독뱀이 나오는지 맹수가 어느 곳에 숨어있는지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그 경로를 파악한 가운데 새 여름이 되면 그 수백 마리의 양떼를 이끌고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좋은 목자는 이 양질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꼭 몇 달을 여름 새로운 초원에서 보내는 것을 계획하고 또 이것을 실행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사망이란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구, 죽음을 연상시키는 다급한, 위급한 그런 환경.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실체예요. 그래서 사람이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스스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벌써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모두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동일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박해 표출하는 것을, 두려움을 표출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감추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래전에 사형수 간증, 사형수를 그들을 도우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인도했던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악한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들. 그 사람들은 언제 자기들의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고 그것이 어떤 때는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림 가운데 보낸다고 해요.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사형 집행을 알리는 관리가 와서 통지하는 그 순간에 그 사형수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답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데 신앙이 없는 경우에 자기 자신이 오늘 이 통로를 따라서 사형에 처해진다는 바로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은 다리가 풀리기도 하고요. 그게 수십 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보통 걸어가면 몇 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사형 집행장까지 두 시간 이상도 걸린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지에 오줌을 누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극악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주었던 그런 강한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이러한 담대함은 찾아볼 수 없이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목자는 누구인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이 표현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공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방해하게 여기듯이 빛이 매일 보는 거니까 흔하게 여기듯이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단위인데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고 장엄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발견해야 되고 매료되어야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나의 생존과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모든 비밀이 여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겸손이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목자이심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금요일 그 한낮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주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납니다. 3시간이 지난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뉴질랜드이든지 한국이든지 팔레스타인 땅이든지 간에 12시는 가장 태양빛이 밝은 환한 시간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구름이 끼어도 12시에는 어느 정도의 밝음을 유지하는 것이 예외 없습니다. 주님께서 3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12시 여기는 제6시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갑작스런 어둠이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어둠이 침범하듯이 온 땅을 덮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싸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께서 채찍 맞으셨습니다. 왜 맞으셨을까?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구속의 효력만 발생하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 채찍 맞으셨을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버림을 받으세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됩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처리됩니다. 그분이 사망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처형 현장에 드러난 이 무서운 어둠은 무엇일까?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사람은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요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가난하게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를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어둠은, 이 무서운 어둠은 왜 3시간 동안 그 주님께서 달려있는 그 순간에 그 땅을 장악했을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위협하는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그 공포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흡수하셨다. 처리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 그래서 51절 5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3시간 후에 운명하신 다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주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대요. 한번 사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무덤 안에 갇히게 하면은 그곳이 어떠한 세력도 도전할 수 없는 사망의 소위 말해서 권력 가운데 안전한 곳이에요.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세력이 깨어지는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 아들께서 지금 사망이 정복되었으며 조금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당분간은 사망이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섬기신 그 때가 되면은 성도의 집단적 부활과 함께 사망이 모습을 감추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하여 사망이라는 어떤 실체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신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 영광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2000년 기간 동안은 우리가 사망을 목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습니다. 굴복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 가운데 십자가 구석의 그 효력을 아름답게 펼치시는 그 영광의 때가 올 것입니다. 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는 강한 척함으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감추고 있을 따름이고 뭔가로 포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이게 현실입니다. 스스로는 이 죽음이란 현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재자는 그것이 뭐 가다피든지 뭐 카스트로든지 어쨌든 모든 독재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insecure, 내면의 불안정함이 있어요. 늘 두려움 가운데 독재자들은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고 군림했던 그들이 그 내면에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모습이었지만 내면은 아주 허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기 때문에. 진정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강한, 강력한 목자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목자를 자신의 삶을 지휘하는 주인으로 확신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망을 정복하신 분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죽음의 순간,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어떤 모범을 보인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인 스데반을 보십시오. 죽음의 순간. 이 죽음의 순간에 접근하면은 모든 사람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죽음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리고 겸손해집니다. 굴복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주께서 이 죽음이란 실체를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그곳에 그러한 비굴한 모습을 안 보여요.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이 사도행전 7장 59,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원래 사망은 이 정도 되면 공포를 불러일으켜야 되고 돌로 치는 그들에게 저주나 악담을 퍼붓거나 대항을 하거나 아니면 살려달라고 애를 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앞에 두고 처절하게 비굴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크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 도전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확신 어디서 나오는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명심해야 할 것 세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사망 내 엄침한 골짜기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말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경적인 어떤 마지막 때의 그러한 현장에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니에요. 아직 그곳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 내 목숨을 위협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것은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평화의 시기에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나나 내 가족 가운데 장애나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법적 소송에 휘말렸는데 이것이 1개월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막 3년 이렇게 지리하게 지나간다든지, 심각한 재정 문제, 가족 간의 분쟁, 냉한 행태,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다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의 골짜기가 형성됩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다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은 그분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은 그분께 우리의 의뢰를 두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지난 시간 3절 강해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시는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어둠의 계곡이 13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25년이라는 어둠이 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주님께서 그를 등져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대적 사울에게서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혜 가운데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상상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선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 저지대에, 낮은 지대에 있는 이 목장의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고원 지대에 있는 저 여러 목처지로 인도하고자 해요. 그런데 골짜기가 있어. 이 낮은 지역에서 공중 부양해가지고 저쪽으로 갈 수가 없나? 옛날에 저는 영어 공부하다가 이 단어를 외웠는데도 자꾸 잊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혜를 하루만 주셔가지고 이 사전을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엉뚱한 상상, 아마 여러분들 다 해봤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골짜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중부양하여 그러나 주님께서 마련하신 귀한, 주께서 마련하신 특이한, 주께서 마련하신 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곳까지 이르게 할 수 없나라고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골짜기는 반드시 건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어요. 왜냐하면 거친 골짜기를 걷는 과정을 통해서 양과 목자 사이에 강한 일체감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근처에서 경험하는 목자가 계곡을 지날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 목자가 얼마나 친밀하게 친근하게 필요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4장 35,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 광풍이 불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주무십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이 골짜기를 지날 때는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 시간이 한두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몇 년으로 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과연 관심이 없었을까요? 주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 안에는 안전하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지휘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 다음에 35절은 뭐라고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친밀한 과정 가운데 알리시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아주 두려움이 클수록 밀착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경건한 왕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 세 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연합 세력을 구성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여기 보니까 유다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정상적인 상식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3절에 누구나 다 반응하는 그 반응을 여호사밧이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예외 없습니다. 깊은 계곡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양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이제까지 익숙하게 경험했던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곳으로 인도하시나 이해가 안 돼요. 그 위에 여러 목 쳐지고 뭐고 생각 없습니다. 지금 선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런데 여기에 양의 속성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정상 반응을 보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떤 선택이 주어집니다. 이 경건한 왕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풉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식과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가셔서 한번 이 구실을 붙잡고 이 사건을 붙잡고 묵상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3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두려움이 찾아온 다음이 중요한데 여호사밧은 정답을 선택합니다.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더 붙잡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금식과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몇몇 안 되는 시편에는 기도문이 많이 있지만 그 외에는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기도 내용을 이렇게 신구약에 곳곳에 두셨거든요. 여호사밧이 한 기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9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겠지만 5절에서 12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단지 6절과 12절 여호사밧이 많은 사람 앞에 그리고 금식을 부탁하고 난 다음에 한 이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6절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근세와 영광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 그리고 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난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계곡을 지나갈 때 깊고 어둡고 긴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으면 금식과 기도에 돌입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골짜기를 지날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해석을 믿음의 눈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이 투쟁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요, 사람들은 더 육적이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지날 때는 꼭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돌풍,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준비한 피난처가 있다는 그 확신이 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요셉에게 17살 난 이 청년이 30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이 지나는 이 세월, 보디발의 집에 팔린 그것이 피난처인 것이 보입니다. 오해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로 말미암아서 왕의 감옥에 갇힌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피난처인 것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더 악화되어가는, 안 좋아지는 삶의 형편이 더 악화되어가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구절이 있죠. 주님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디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요? 목자가 살고 있는 그 근방의 목초지, 거기에서 주는 것들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좋은 풀들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어디인가? 여름 목초지예요.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름 목초지, 더 풍성히 먹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섭리하신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 사람이나 가축의 발길이 덜한 곳에 있는 풍성한 풀을 주님께서는 주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인도하여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양들의 반응은 깊고 어둡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두렵고 싫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잠시 보겠습니다. 모세 5경을 읽어나갈 때 이제 그 사건의 큰 단락,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50장을 어디서 구분하는가 하면은 11장과 12장 그 사이가 창세기 전체를 구분짓는 단락이에요. 모세 5경을 가시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결정한다면은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약속하신 땅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시고 약 600년 내지 70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이제 열두 정탐꾼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이 계획은 이미 600-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추진시켜온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안겨주기를 원해요. 40일을 정탐하고 온, 아주 자세히 조사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에 이렇게 이 땅을 평가합니다. 이들이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7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똑같은 워딩은 똑같아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다를까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 아름다운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즉 물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반박하는 부증하는 그런 보고를 했을 때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목초지 생명을 풍성히 더하는 주님의 최선을 마련해 두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마치 원수나 된 것처럼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똑같이 보고 들었는데 왜 상반된 시각을 갖게 되었는가? 목자이신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2절에서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며 그때 드는 생각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저도 그 지점에 가보았고 지금 이 지점을 통과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혼자다. 생각보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지나면 대하고 말할 사람은 많은데 의외로 이 어둠의 계곡을 지날 때 내 마음을 진솔하게 나의 모든 것을 상의하고 싶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때 어둠이 크게 속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 혼자야. 근데 목자신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자가 가장 밀착해서 다른 데보다 훨씬 주의를 기울여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 함께 큰 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그리고 이 이후에 혹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지역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골짜기가 주님을 경험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섭리적인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며 더욱더 목자와 밀착하는 은혜가 있는 동행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순간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섭리하신 그들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만남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십시오. 좋으십니다.